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네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무엘하 23장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과 함께 사역하고 일을 했었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무미건조하게 이름들이 쭉 전개가 돼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 나왔던 사람을 살펴보았죠. 세 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요셉, 바세베, 또 엘르아사, 삼마 세 명이 있었는데 다 특별히 유명하지 않은 지역, 또 별로 이름 없는 가문 출신들, 다윗과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도망가고 흩어지고 물러설 때에 용맹하게 블레셋과 맞서고 또 승리를 거둬도 사람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과 관련된 내용도 본문에서 어찌 보면 좀 상당히 상세하게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상황이 나오고요. 그 뒤에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말이 맺어졌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 13절, 14절에 시간과 장소가 나와요. 13절 보시면 32목 중 세 사람이 다윗에게 30명의 두목이 있었습니다. 군대장관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그 이후에 본문이 나올 거예요. 그 30명 중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시점을 보면 곡식을 벨 때에 장소는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다. 이게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아둘람굴은 뭐 장소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평생을 놓고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도피 생활을 시작했던 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왕을 피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두고 광야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죠.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은 블레셋 땅이었는데 잘못 찾아간 거였죠. 거기서 결국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살아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다윗과 비슷한 처지로 불황자 신세인 사람, 도망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함께 와서 또 부모와 더불어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도피 생활하던 초기였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곡식 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어땠는가? 13절 끝에 보면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르바임 골짜기가 장소예요.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 몽땅 다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요. 한 무리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이 르바임 골짜기는 곡창지대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분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아마 곡식 뺄 때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 지은 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빼앗아 가려고 여기다 진을 치고 곡식 걷어가는 거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느냐? 1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이건 이제 아둘람굴이 있는 산성을 뜻하겠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요새를 베들레헴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르바임 골짜기에 나와서 추수하는 곳을 걷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도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떡집이죠. 여기서 곡식이 많이 나고 또 떡도 만들고 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과 다윗의 부모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 사건부터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사건이 나와요.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다윗이 먼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게 다윗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나와요. 뭐 잘 보세요. 다윗이 원했던 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좀 가져다 마셨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그물을 가져다 줄까? 이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조금 잔인하지만 냉철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품었던 이 마음은 정말 쓸데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물물을 누가 떠다가 나한테 줄까?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향수병이 생긴 거죠.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 먹었는데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자기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떤 물이 맛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걸 좀 먹고 싶은데 지금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죠. 어려서부터 먹고 자라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시 품고 있는 마음은 현재 다윗의 처지와 너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도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베들레헴 사람들을 건져내 줄까? 이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이죠. 그냥 자기 마음이 그냥 애가 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야 되나? 나는 이제 물도 못 마시고 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윗이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 직접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 좀 떠와 이렇게 명령한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한 겁니다. 나 그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누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지금 처음 상황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전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6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16절에 세 용사가, 세 명의 용사들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자, 이걸 보면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용맹스럽게 행동을 했는지가 보이죠. 이 세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다윗이 우물물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요새를 이루고 있잖아요. 탈랑 세 명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세 명이 가서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고 결국에는 우물물을 길어갖고 옵니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대단한 액션 영화를 찍었을 거예요. 그냥 가서 싸우고 자기만 혼자 막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물을 또 길어갖고 와야 되잖아요. 물을 길어가지고 물 흘리지 않고 담아갖고 오느라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사실 이 용사들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너희 가서 너희들이 죽더라도 이 물을 좀 갖고 와라.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 명의 용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희생을 하는 거죠.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 세 명의 용사가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는지 혹은 사랑했는지 혹은 다윗에게 얼마나 깊은 충성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니까 결국 사건은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가.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이 나와요. 첫 번째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원래는 그 물을 너무너무 먹고 싶었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싶었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어오니까 그 물을 마실 엄두가 안 난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걸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품었던 이 마음, 나 꼭 이거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섬겨야 될 백성들을 위한 마음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에요.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은데 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마음인데 내가 이런 마음 다시는 갖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건 물을 길어온 것이 아니라 피값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하고 맨 끝에 보면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건이 종료가 되어요. 이 내용은 세 명 용사들에 대한 설명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 깊은 충성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사건은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 용사들이 다윗이 도피 생활하던 초기부터 얼마나 진심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고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다윗을 잘 섬긴 거죠. 만약 정말로 다윗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사울한테 가서 이렇게 했으면 상이라도 받을 텐데 다윗에게서 무슨 떡국물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해주던 세 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죠. 다윗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압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가 지금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신세가 처량하다 여기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다윗이 지금 감당해야 될 막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굳이 이런 일을 만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처지를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신앙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을 품은 거죠. 자기 자신을 처량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누가 보았습니까? 고스란히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받은 거죠.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죽을 지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서 일했으니까 그들 책임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치를 보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걸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이니까 내가 그런 내색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안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곤 했었어요. 저도 나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좀 효성이 지극한 편에 속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바람을 가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종종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그걸 좀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께서 신학교 가려면 서울대를 가라. 그래서 서울대 간 겁니다.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장 신학교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니 마음을 맞춰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과에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연애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모님 되시는 분이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아주 똑똑한 분이었는데 상고로 진학을 한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이제 남자측 집안에서 반대한 거죠. 저희 선배인 그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수석장로인데 반대를 했어요. 나 그렇게 학력 없는 며느리 못 본다.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배 형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반대하든 말든 가서 임신할까?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고민을 하다가 아, 그 형수님이, 이제 사모님이죠. 방통대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아버지가 방통대는 대학이 아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간호사였는데 사모님이 간호사 일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부산대 석사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든 시아버지 되실 분 마음을 맞춰드리려고 공부를 한 거죠. 석사를 들어갔더니 시아버지께서 석사 박사 필요 없다. 대학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삽니다. 근데 어떻게든 잘못된 마음을 그걸 뭐 악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맞춰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힘이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그냥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에 따라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사람, 또 남편으로 사는 사람, 엄마로 사는 사람, 교회의 목회자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처량히 여기거나 직분 감당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다윗에게 미안해요. 자, 다윗은 이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다시는 안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또 갖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볼지 못 볼지 모르지만 그 뒤로 넘어가면 24장에 가면 다윗이 죄를 짓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그 죄 짓는 내용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땠냐면 주변에 있었던 요압이나 다른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거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말렸어요. 그래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심판을 받는데요. 다윗은 건강을 잃거나 도망다니거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섬겼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섬겨야 했던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지경이 만나요. 그런 지경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다윗도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잘 먹어야지 깨달았지만 회개했지만 다음번에 또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냐면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다윗이 그런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거든요. 참 어찌 보면 반복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져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서 나는 그 물이 먹고 싶은데 나는 그 물이 먹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좀 잘못 범했다 하더라도 얼른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든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 맡겨주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지 그래서 그도 주체할 수 없었던 이런 연약한 마음 갖게 된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들어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만 어리석은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